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고생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셨던 것 같아요. 박기현 지사님은 또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몸이 열이 나시고 그래서 오늘 가운도 모두 입으시고 치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거든요. 그 가슴에 그 염증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오늘은 도저히 가운을 입고 하기가 어렵다고 양육을 위해서 아니 당연히 그 가운 벗으시고 치유하셔야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함동진 장로님은 또 이게 몸이 많이 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또 가셔야 되는데 이제 오늘 당장 에머전시를 불러서 병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동장님과 함께 하시고 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항상 다가오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안 아프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 정도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질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잘 알고 있는 그 고진경 집사님, 그 반기문 총장과 함께 이렇게 그 요리사로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그 남편, 갑자기 그 위암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암 4기라고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살려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 날 또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데려가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고 아파지는 것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지라도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두 다리로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우리를 그 고난의 그 길을 견뎌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5일이죠. 우리 김현우 장로님이나 손민수 목사님은 이날을 잊지 않으실 거로 합니다. 6.25가 발발한 지 몇 년째 되는 날이죠, 오늘이? 그렇군요. 두 분은 정말 연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발발했잖아요. 67년입니다. 6.25 발발했을 때 태어나신 분은 67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끝났을 때 또 태어나신 분들은 70살이 넘으시는 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만은 그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날에 그 몇 명이나 사망했을까요? 국군들이 전투에 임하셔서 몇 명이나 사망을 하셨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숫자를 보니까 국군 사망자가 13만 7,899명이더라고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한 유엔군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37,902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민간인들이 사망한 숫자들 이런 것들 다 합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또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북한군 사망자는 몇 명이냐? 50만 명이 넘어요. 중공군 사망자는 얼마냐? 수십만 명 됩니다.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었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 살아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비록 67년 전 오랜 세월이 흘렀을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때 나라를 사랑해서 죽음으로 싸웠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망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국에 올 수가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에게 감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유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누가 민족을 위해서 싸웠는지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본교회 31주년을 맞으면서 31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헌신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충성 봉사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31주년을 맞으면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 교회가 세워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창립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문 닫을 때는 예배 안 드려요. 문 닫을 때 예배 드리는 교회 봤습니까? 예배 안 드립니다.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아픔을 가지고 문을 닫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계셨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와 헌신, 전도, 그리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31년 동안이 존재한다는 것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귀한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복이 넘치게 도와주시되 이 교회가 더 잘될 때에 그분들도 마음이 위로 받을 거야. 아, 그래도 내가 헌신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이 감사드리고 잘되게 하니까 더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16년 사역을 했잖아요. 자, 우리 딸이 2살 됐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서 사역을 할 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잘 될 줄 알지만 막상 현실을 부딪히는 거는,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얼마나 회의와 갈등들이 느끼겠어요.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이 그 벌레들이 무는데 우리 하나는 이 눈 쪽에 물어가지고 이게 퉁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 좀 무식하게 짜줬죠 뭐. 그랬더니 뭐 비명을 지는 거죠. 그랬더니 또 우리 아내가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쥐어짜면은 어떡하냐고 막 그랬던 거 기억이 나요. 참 제가 볼 때도 참 너무 무식했죠. 자, 그런 과정들이 제가 생각이 나요. 그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내는데 간식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그 간식 하나 사주기가 힘들더라고요. 주머니에 있는 이 동전들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에게 그 음료수라도 하나 사주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 돈을 모았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참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지만 그 지금을 생각하면은 참 감사하다. 무엇이 감사하냐? 나같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의 헌신한 거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바쳤다 생각하지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지난번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서 보고할 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하나님, 그래도 주님께서 이제 후임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그 자리를 지키게 주셔서 지금까지 그 사역이 이어지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뜨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서 몇 가지를 본문 통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떠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가질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면 간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 고백의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냐, 왜 그렇게 슬퍼하냐, 왜 이렇게 분노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죠.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니 능치 못할 리가 없느니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운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용을 묵상하면서 묻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는 거죠. 저는 여러 번 제가 강조했지만은요, 여기에 이렇게 큰 글자로 중생선결신의자 이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대응이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냐 이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어도 좀 많은 거죠. 복음에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는 죄를 이기고 변화시키는 은혜도 들어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고 있거나 내가 변화되고 있거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과 산다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 죄의 가시가 있거든요. 같이 살기는 살아내는데 같이 있다 보면 자꾸만 찔림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말로 툭툭 내뱉는 것이 사람을 정말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본인은 잘 몰라요. 근데 죄성이 강하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게 말을 하는 게 툭툭 던지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가시처럼 잠깐 찔렸거든요. 아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찔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프긴 뭘 아파. 그런 것 가지고. 내가 뭐 찔러려고 찌른 것도 아니고. 의도하지 않게 그런 것 같고 뭐 잠깐만 그래. 이렇게 되는 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봤다 보니까는 그 죄인 것을 알고 그 가시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함께 있는 사람이 아프지 않거든요. 내가 변화되면 가정 행복하고 내가 변화되면 교회가 평안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이 죄성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가시 돋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주의 은혜가 임할 수 록에 이 가시들이 뽑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정말로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변하여 힘을 주고 격려를 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난 죽어도 천당 가요, 그거로 끝마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생명 있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 안에는요,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은 기력이 떨어지고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신유가 나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지 몰라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가지고 마음의 질병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갖게 됩니다. 물론 사람은 늘려다 보면 기력이 떨어지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육신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역사를 하게 주셔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질병 때문에 고통받지 아니하시고 건강히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건강히 살다가 하늘나라 갈 때도 평안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될 때에 이와 같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료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부활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얼마나 살아계신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익사이트하는 것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맞는 예수를 증거할 때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도 예수를 믿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과 성교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은요,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종규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교회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헌금을 많이 내서 이 예배당을 구입해서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그건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죄성은 내 것을 주장합니다. 교회에서 내 것을 주장합니다.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내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사랑으로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는 섬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헌금을 강조할 줄 몰라요. 그리고 제가 봉사를 강조할 수 있습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본 적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섬길 줄로 믿기 때문에 다만 주님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어렵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새벽마다 기도하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예배 중간에 나오더라도 저는 반가워요. 야, 그래도 교회 나왔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이 들지 왜 늦게 나올까 속상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저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예배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31년 동안에 예배를 나와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아낌없이 봉사하신 분들 보면은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은요 멋있게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데코레이션을 멋있게 한 적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결혼식장에 온 것 같아 보니까 그 의자마다 빨간 리본으로 이렇게 메어 있고요. 테이블은 이제 비닐로 다 씌워져 있고요. 메인 테이블에는 또 멋있는 바구니들이 있고 꽃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아, 교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니까 뜻깊은 날에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미리 오셔서 교회를 잘 아름답게 가꾼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은 저 사람이 하고 일은 내가 하고 그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건 내가 하는 겁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요, 가정 식구들이 안 하려고 하면은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아내가 바빠하기 싫으면은 내가 바빠하면 되는 거지 뭐. 더 잘할 수 있죠 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그 밥하는 재미 들어서요. 우리 아내가 그 압력밥솥을 하나 사왔더라고요. 전기 압력밥솥. 작년에 사왔는데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보다가 우리 아들이 한번 밥을 해서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밥 맛있게 하는 법들이 쫙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켓 가서 보니까 너무 곡식들이 많이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그거 해볼만해요. 해볼만해. 그래서 제가 감사함을 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괜찮더라고 해보니까는.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 애들이 맛있대요. 그러니까 신이 나더라고. 고맙고 맛있게 먹으니까 고맙고 아, 이 맛에 가정을 섬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헌금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이분이 이렇게 십일조를 드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내용들을 보면은 아, 하나님 이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군요. 정말 주님 앞에 아끼지 않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군요. 이걸 제가 느끼는 거예요. 물질인 것에 내 마음이 있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헌금하는 시간이 싫었어요. 아, 앞에 바구니가 돌아가면은요, 아이 괜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 손 안에 돈을 이렇게 꼬깃꼬깃 꾸겨가지고 안에다 이렇게 예, 넣는 것은 혹시 또 헌금하러 다닌 사람이 내가 얼마 내는가 볼까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사업을 했잖아요. 뭐 큰 사업은 아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업을 하는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목사로 세워주셔서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것 잘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식구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서 잘나간 사람이 되는 것도 자랑스러운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있는 그 교회에서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팍팍 격려주기 바랍니다. 야,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잘 믿자. 나도 잘 믿을게. 너도 잘 믿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우리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간증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같이 하시면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승천하시면 예수님처럼 사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분 앞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주님께서 부활승천하시는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믿음 생활 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해서 멋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좋으신 예수님을 간증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간증 들어보니까는 이게 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몇몇 분들이 간증할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 김인수 사님 잘하셨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지금 그분이 이제 안 나오시는데 간증을 하셨는데 어떻게 더 할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손 들더면 그만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얼마나 민망한지 막 기억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할 겁니다. 아, 여러분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간증할 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어요. 우리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도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누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런 얘기는 얼마나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뭐라는지 알면 적당해라. 너 할 일도 하는데 네가 무슨 풀타임 사역자냐. 적당해. 이런 말도 좀 확인해요. 사실은 아빠니까. 감사하다라고 여러분. 마전에 여러분들이요, 청구자세를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가 신앙고백했을 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 뜻이 뭐죠? 반석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면 베드로 이름 뜻이 반석이니까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거는 카톨릭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입니다. 너의 신앙 고백의 반석이 되어서 내 이름에 걸맞게 네 신앙 고백의 반석이 되어서 이제 내 교회를 세우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예요? 교회를 세울 때, 전도할 때 시험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긴다. 왜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영권입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숨겼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할 때 순교해? 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드리면 되지. 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그가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 보니까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권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위에 서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과 여러분들에게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요, 김종철 감독님의 그 영상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분이 예루살렘 보고마을 위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보고 있는 가운데서 제가 잘 아는 분의 그 자단 형식의 간증이 나왔어요. 그 김종철 감독이 윈 형제를 만나서 간증을 듣는 것이 1부, 2부, 3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에 한 20분 정도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보는 데 그리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윈 형제 압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 몰라요? 박현희 사람이 모르시나? 그러시구나. 그 책이 아마 10여 년 전에 나왔을 거예요. 그 책이 나왔을 때 대단했습니다. 하여간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그 책 안 읽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책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 책 안에는 어마어마한 간증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국의 지하교를 섬기고 있는 그 영적인 지도자 윈 형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살가운데 역사하셨던 이런 것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많은 교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뻥이야, 거짓이야, 그 책하고는 틀려, 이런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거짓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 사람들에게서는 과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공격들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종철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간증한 내용이니까 그 사람이 아무나 그렇게 인터뷰에서 간증을 이렇게 만들어서 올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철 감독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영상을 봤어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어떻게 성경을 갖게 되었는지,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내가 고난을 받았는지 이걸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때 당시에 중국에서는 반혁명 분자를 해가지고 감옥에 들었는데 네 번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14년형을 받게 됐는데 감옥에 10년을 살았대요. 중국의 감옥은 정말 힘들다 합니다. 이제 감옥 생활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감옥에 있으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든든한 반석에 세워질 때도 있었지만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야 될 거 아닌가. 이제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을 할 때 물을 마시잖아요. 물을 안 마시면은요 며칠 못 갑니다. 세상 떠납니다. 이분이 정말 세상을 떠나고 순교하고 싶다는 거죠. 이제 감옥에 나갈 소망도 없고 감옥이 너무나 힘들고 이제는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때가 됐다 생각하니까 이제 금식을 하는 겁니다. 물도 안 마시는 겁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냐면은 74일을 버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이라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줄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사명이기 때문에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죽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74일을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마니까 사람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면회 왔대요. 자기 엄마, 아내, 그리고 또 누나 이렇게 면회 왔는데 그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간수한테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은 내 남편 아닌데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도 이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피골이 삼척한 상태에서 자기 아들의 모습 남편의 모습이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저는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이제 순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내한테, 여보,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다 있으니까 당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라고. 그랬더니 그 누나가 귀시하다기로 그냥 막 우리를 치대는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지금 죽을 때냐. 네 아내가 지금 임신했는데. 그리고 엄마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런다.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다. 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살아라. 살아라. 간수가 이제 다시 붙들고 이제 감옥으로 데려가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살아야 돼. 너는 죽지 않아.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돼. 이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던 거예요. 아, 참 너무 귀한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아, 참 복음 때문에 그렇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분이 그래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복음을 그 안에 전하는데 죄수들도 예수 믿고 간수들도 예수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뻥치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들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 영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감히 건들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야. 저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마귀의 밥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옵소서. 내가 이 곤란 가운데 아픈 가운데 내가 저기 있으면 하나님 나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능이 우리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시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나요? 근심 걱정 없을 때 믿음 안 자라면 오히려 믿음이 죽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언제 우리가 겸손해지나요? 뇌물 안 될 때 겸손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을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문서를 듣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교회가 교회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살아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주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픈 분이